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좋은 안식일 오후 시간, 우리 함께 교과 연구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6과 원인 모를 저주라고 하는 제목의 교과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7절의 말씀이 오늘의 기역절인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먼저 우리가 오늘의 기역절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기역절 말씀인 욥기 4장 17절의 말씀은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말씀일까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누가 이 지금 그 구절이 틀린 그런 설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건 100%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건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네, 이것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의 그 욥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죠. 그 비판 속에 들어있는 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엘리바스의 모든 이야기들에 대하여 평가를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우리가 기역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100% 맞는 말씀이죠.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게 우리가 갖는 이 욥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 욥의 친구들의 욥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욥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교과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욥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욥을 연구하는 동안, 이 욥기를 연구하는 동안 우리 자신을 가능하면 욥의 상황에 두고서 이 욥기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욥이 경험했던 그 혼돈과 분노와 슬픔을 우리가 더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과연 있을까?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문을 알수 없고 정당하지 않은 고통의 경험이 갖는 문제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알기 원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영문을 좀 알기 원하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일종의 뭐 기본적인 하나의 갈망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다양한 관점들이 나오고 또 다양한 설명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나름대로의 무엇을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의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한 이해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 하기 위해서? 위로를 좀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그 위로가 때로는 어떤 위로가 될수 있는가 하면 정말 무익한, 그리고 내가 그 고통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 내 이해와 관점 자체가 전혀 맞지 않은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죠. 아,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들 역시 사랑이 넘치고 전능하신 또 인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런 세상에 고통과 비극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의 교관은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 특별히 친구들이 욥을 방문한 그 방문과 함께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그 중에서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첫 번째 비판, 그래서 욥기 2장과 4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교과를 함께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주제는 중요한 질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그 질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들이 생겨나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는 그런 시련 혹은 고난, 고통의 순간에 어떤 질문들을 던져 보았습니까? 어떤 질문들이 생겨나던가요? 사실 아마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들은 참 중요합니다. 왜 질문이 중요한가 하면 그런 의문들이 생기고 질문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비로소 당연히 질문에 대한 무엇을 찾기를 원하게 될까요? 대답을 찾기를 갈망하게 되죠. 그런 대답을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는가 하면 마침내 중요한 깨우침 혹은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깨달음들을 얻는 하나의 그 과정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참 중요해요. 꼭 고난이 임할 때, 고통이 임할 때만 질문하지 말고 평소에도 늘 무엇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한가 하면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느 순간에 그런 질문이 많이 저절로 생성되는가 하면 고난의 시간에, 고통의 순간에 직면할 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생겨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무엇이 중요한 질문일까요? 여기 오늘의 교과의 제목이 중요한 질문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도대체 중요한 질문들입니까? 어떤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까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질문들이 생겨날까요? 한번 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반추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
물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오지 않을까. 또요.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거의 대부분 우리의 그 질문은 누구와 관계되어서 생겨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왜?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용하시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이런 고통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뭐 지금 뭐 어떤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거하거나 예시하기가 어렵겠지만은 분명히 인간이 경험하는 시련의 순간에는 다양한 질문들이 생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은 새로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질문들은 깨달음을 얻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더 넓혀주고 또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해의 폭이 확장되고 삶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외유내강의 그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도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 뭐 누구 사정은 누구밖에 모른다는 말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고난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무엇할 수가 없는가 하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적절한 위로를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고난이 가져오는 또 다른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련은 유익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시련은 과연 유익한 것일까?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7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건 이제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것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고난을 이기고 나가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갖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무엇과 같은 것인가 하면 태어나 지금부터 뭐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욥의 고난을 쭉 보게 되면 욥의 고난이 무엇합니까? 이미 욥기를 우리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욥의 고난도 시작이 있고 무엇이 있었어요? 끝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마치 우리 인생에서 어두운 무엇을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것인가 하면 터널을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터널이 굉장히 긴 터널일 수는 있지만은 분명히 어디로 나와요? 끝은 있잖아요. 끝이 있고 밝은 또 곳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유사하지 않아요.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터널 안의 시간 동안은 그것이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떠오르고 또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 빛을 보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하면 멀리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빛을 보지 않습니까? 희망의 또 다른 어떤 이 절망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의 빛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터널을 빠져나갔을 때그 인생에서의 그쓴그 경험이 우리에게 유익이었구나라고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부지한 이들이 망했던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언제 부지한 이들이 망했던가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욥기 4장과 5장의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의 논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하나의 프레임이다. 전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왔어요. 욥에게 일어난 일들을 듣고서 친구들이 다 방문을 하죠. 그게 욥기 2장 11절의 장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것에 정말 큰 충격을 받고 욥과 함께 그냥 울었어요. 적어도 며칠 울었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같이 울었어요. 욥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사실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그런 그 침묵을 먼저 깨뜨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욥입니다. 그래서 욥이 먼저 입을 열어서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 같은 스토리는 이미 지난주에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욥기 3장의 내용을. 욥기 3장의 내용은 일종의 욥의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가 하면 저항이다. 프로테스트다. 아주 그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누가 입을 열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만 사람이라는 말은 대만은 지명이죠. 이것은 에돔 지역의 한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욥의 그 친구들 가운데 가장 우선 좀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뿐 아니라 상당히 설득력 있는 지혜가 많은 아주 대단히 웅변적인 그런 인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길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길게 이야기해요. 그는 여러 가지 격언과 우화와 교훈과 유비와 격려와 지혜의 말과 찬송과 계시 경험 등의 다양한 수사적 형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설득력 있는 그러한 논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언제 무지한 이들이 망했던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엘리바스의 모든 그 욥에 대한 이야기의 기본적인 정신은 다름 아니라 인과응보의 교리입니다. Retribution Theology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무엇하신다? 보응하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인과응보의 교리. 그 다음에 그뿐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권선징악의 원리가 또 들어있어요. 우리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7절과 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지금 그 엘리바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행위 화복 관계의 일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여하가 무엇을 가져온다? 화나 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무엇에 의해서 내리는가 하면 결과에 의해서만 내리는 일종의 결과주의적 접근을 이 엘리바스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너의 이 모든 고통은 분명히 너의 악한 어떤 일의 결과이다 라고 한 것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그 원리, 이러한 신학, 이것은 과연 적절한, 옳은 신학입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사고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종류의 인과응보 신학 혹은 교리 이런 종류의 사상에 깊이 이렇게 젖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종종 제가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신자들, 특별히 재림교 신자들은 이런 식이더라고 보니까 어떤 목회자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암에 걸렸다. 우리 안식교에서는 목사는 참 아픈 것도 조심해야 돼요. 보니까 아파도 이런 병에는 안 걸려야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종종 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느낌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무엇을 먹었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먹었길래 저런 몹쓸 병에 걸렸냐 이거야. 아, 이 교회에서는 아픈 것도 이게 절대 이런 이게 아픈 것도 무엇이 안 되는가 하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암에 걸리는 이유가 어디 먹는 문제만 거기에 해당됩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식의 사고를 많이 하잖아요. 생각들을 인식들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면 저 사람이 무슨 뭘 어떻게 했길래 뭘 잘못 먹었길래 뭘 이렇게 이 처음부터 다 사실은 무슨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가 하면 이런 종류의 결과주의적 사고가 아주 우리의 기본적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인과응보의 교리와 권선 징악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무엇도 가능해지는가 하면 정반대의 결론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떤 결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 때문이냐?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들이 잘 살거든. 남 등쳐먹는 사람들이 아주 잘 살거든. 에? 또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의 우리의 고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또 한편에 왜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하느냐 이거야. 그럼 악인들의 번성을 갖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악인들이 아니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사고 이건 우리가 빨리 무엇해야 될 사고인가 하면 이거 빨리 청산해야 할 사고다. 이건 정말 잘못된 정신 중에 하나다. 하나님을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란 분을 너무나 이상한 분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냐. 자, 여러분, 엘리바스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그 어떤 주장을 펴고 있는가? 자신의 논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은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무엇하건대? 내가 보건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건대. 무엇에 기초한 논쟁입니까? 자기의 경험에 기초한 논쟁이에요. 내가 보건대, 내가 봤다 이거야. 내가 경험해 봤다 이거야. 쭉 보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사용하는가 하면 파종과 수학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이건 자연 법칙이죠. 어떤 자연 법칙인가 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 법칙인데 그 법칙에 따르니까 악을 뿌렸으니까 뭘 거두는 거다. 악을 거두는 거다. 뭐 이런 논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성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이 결코 무엇이 될 수가 없는가 하면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경험이나 내 자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제한성,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험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 대한 보편적인, 일반적인 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와 모든 어떤 지식이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 어떤 이해, 이것이 결국 일반적으로 혹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논증이 너무나 무엇에 의존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가 하면 자신의 주관에,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가운데 또 어떤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주장이 또 다 틀렸다고 보기는 참 어렵다 이 말이죠. 아까 우리가 기억들에 있는 말씀처럼 17절에 하나님께 어찌 하나님보다 인생이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엘리바스의 발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 문제인가?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스테이트먼트, 그 모든 진술이 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간단해요. 그건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발언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말이 참 옳다. 그래,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께 악을 범했어.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욥의 입장에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올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바스는 욥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무엇해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모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무 무감각해. 정말 이런 방식으로는 뭐가 안 돼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위로가 안 돼요. 이 정도 이야기, 이러한 이 정도의 어떠한 이해는 누구도 가지고 있어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인과응보의 원리라든가 권선징악의 원리 같은 것, 이 정도의 이해는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욥이라고 그런 이해가 없었겠어요? 욥이라고 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아니 욥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 욥은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그런 말로써 지금 욥을 위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련 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방문할 때 어떤 방식으로 위로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장모님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부인을 보니까 다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으니 끌어안고만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주 서툴게 위로하는 것보다는 무엇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과 그냥 무엇 해주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한 위로자들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과 그의 창조. 역시 계속해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4장의 12절부터 21절에 나오는 그 엘리바스의 계속되는 욥에 대한 어떤 일종의 비판이죠. 그 비판의 내용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어떤 방식인가 하면, 이번에는 이제 그가 무엇한 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가 경험한 계시에 의존해서 주장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절부터 있는 말씀. 무슨 말씀이 내가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뭐 그 다음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무슨 영인지 모르겠어요. 네? 내 몸에 털이 쭈뼛 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도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무엇까지 하는가 하면 말까지 하죠.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누구 말을 갖다 인용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가 본 계시에 의존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한 이야기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자, 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하는 것 보니까 이 영이 무슨 영 같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 이 영이 무슨 영같이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된 영같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처럼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로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 말은 또 옳은 말일까? 좀 약간 퀘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건 맞는 말일까?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신다. 글쎄, 하나님이 그 종을 믿지 않아?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신뢰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큰 신뢰를 가지시고 마귀에게 무엇 하신 것인가 하면 너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못한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악한 영인가? 지금 사실은 욥으로 하여금 무엇하게 만드는 부분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다가 조장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욥을 무엇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넘어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니냐. 누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도.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이 4장에 나오는 이 엘리바스가 경험한 영적 체험, 그가 경험한 그 계시,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한 계시였는지 아니면 선한 하나님의 영의 계시였는지에 대하여 그것이 상당히 퀘스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의 이슈는 그것이 그 계시의 어떤 정직성, 그 여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악한 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가. 저는 이것은 정확하게 이것은 악한 영이다 혹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경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그런 확신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엘리바스의 어떤 신앙적 경험을 우리가 토대로 본다면 엘리바스가 엘리바스 역시 하나님을 못하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한 신앙인이다. 아주 좋은 그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엘리바스 역시 그가 가진 그 종교적 경험이 진실한 또 그런 경험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시의 어떤 진정성 여부는 여기서 다루고 싶지 않고 무엇만을 좀 언급하고 싶은가 하면 계시의 한계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설령 엘리바스가 경험한 그 계시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주어진 계시라고 할지라도 그 계시에는 무엇이 있다? 항상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조차도 모든 상황에 무분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과 책에 그 성급한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뒤에. 그렇죠. 성급한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재미있는 한 그 설명이 나오죠. 특별히 와이프 윈의 글을 갖다가 거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육 146쪽에 있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 와이프 윈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은 명백히 사람의 행위는 됨됨이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가르친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일의 대부분이 우리 자신의 사상과 행위의 열매이다.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이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표현이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 하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의한 와이프인의 저술이죠. 그런데 이 말을 갖다가 지금 욥의 상황에 적용해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적합한 인용구가 될까요? 아닐까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와 똑같아요? 엘리바스의 이야기와 똑같아.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조차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적절한 그 계시가 적용되는 상황과 또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조차도 모든 상황에 무분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때와 대상에게 그것이 사용되지 않게 되면 그 내용은 빛을 발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독이 되어서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언의 신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 화이프인이 한, 이거 전부 다 계시에 의존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적절한 상황에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아무 곳에,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그것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계시를 남용하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재림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와이프인의 인용구들을 사용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굉장한 상처를 줍니다.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엇할 때 많이 사용하는가 하면 예언의 신을 사람들을 때릴 때 첫집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예언의 신을 남용하는 행위들입니다. 오히려 예언의 신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채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갈수록 예언의 신에 대한 그 부작용,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그 남용, 오남용으로 인하여서 예언의 신에 대한 우리의 그 어떤 좋은 감정들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신자들이 와이프네 글들을 갖다 안 읽으려고 한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가 하면 계시조차도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그의 말은 진부하고 요점에서 벗어나 있었다. 욥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그가 하나님보다 의로운지의 여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욥의 고충이 아니었다. 그는 주로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상태인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말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그런데 엘리바스는 마치 욥의 말에서 이 모든 의중을 읽어낸 것처럼 보인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불행은 악인에게 임하는 법이기 때문에 욥은 분명히 그가 겪고 있는 것을 당할 만한 일을 저질렀고 따라서 욥의 불만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바스의 주장은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바른 말과 경우에 합당한 말의 차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부분적으로는 옳은 말도 있어요. 바른 말이 있어요. 뭐 하나님은 인생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다 뭐 이런 말은 다 옳은 말이죠. 그러나 엘리바스의 말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우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러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으면 참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설명은 문제를 가져와요.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섣부른, 아주 정말 가벼운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가 하면 시대소망 471쪽에 나오는 이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결국 다 무엇을 주입시켰는가 하면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갖다 다 주입시켰어요. 마귀가.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짊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미련한 자들이 뿌리를 내린. 이게 욥기 5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욥기 5장에서 계속해서 엘리바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했던 말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관점이 있어요. 그것은 불행이라고 한 것은 누구에게만 임한다? 오직 악한 백성에게만 임한다. 아까 지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런 모든 말들, 그가 한 모든 주장들이 다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논의를 했어요. 정말 문제가 뭐냐면 엘리바스가 한 모든 말들이 다 틀린 말들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가 한 여러 가지 주장들, 그것들은 상당히 성경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같은 어떤 의미들, 내용들을 우리가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에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뭐 시편 37편 10절, 잠언 26장 2절, 누가복음 1장 52절, 고린도전서 3장 19절, 시편 34편 6절, 히브리 12장 5절, 호세아 6장 1절, 시편 33편 19절. 이 말씀들은 우리 한번쯤 여러분 교화 공부하시면서 세밀하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 그러한 필요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논증이 성경에 상당히 이렇게 입각한 그러한 신학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은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대만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그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만은 또한 신학적으로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 이론적이고 신학적으로 옳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결코 그런 방법으로 어떤 사람도 무엇할 수 없는가 하면 제압하거나 혹은 설득하거나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언복음 1권 29쪽에 와이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님의 성령께서 교회로부터 떠나가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하나님의 종들은 논쟁의 힘을 너무 의뢰했으며 그들이 마땅히 가졌어야 할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진리에 대한 논쟁만으로는 남은 교회와 함께 서도록 영혼들을 감동시킬 수 없음을 나는 보았다. 여러분 주목해야 할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단지 진리의 이론만으로 감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리에 수반하는 능력과 사람들을 감동시킬 산 증언이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와이프인의 코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급한 결론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엘리바스가 요백에 한 말은 많은 부분이 옳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욥에 대한 그의 반응에는 매우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은 그가 말하는 문맥에 문제가 있었고 그가 말한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았습니다. 부적절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충고의 한계성입니다. 욥기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충고는 너무 쉽게 내뱉는 그런 말이다.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고통을 충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일방적인 충고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봉사 163쪽에 나오는 화이프인의 말씀을 잠깐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완전히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엄격하고 가혹하게 취급당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유혹의 압박을 받는다. 사탄은 그와 같은 영혼들로 더불어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거칠고 냉랭한 말은 그들을 낙담시키고 그들을 유혹자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한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중요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칠고 냉랭한 말. 여러분, 그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충고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적절한 것들이 아닌데, 욥의 상황에 비춰볼 때 하나도 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거친 이야기고 냉랭한 이야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적절한 때 잔소리가 아닌 사랑과 동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같은 태도, 이건 누구에게도 나타나는 태도였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병자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셨을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그들은 병자들이 고통에서 놓였고 치유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병자들이 당하는 고통 같은 것, 그런 것은 안중에 없었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 무엇으로 접근해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그 같은 치유 행위를 접근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질책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겠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항상 무엇보다 앞설까? 사랑과 옳음과, 그것이 종교적인 교리. 사랑과 옳음,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어떤 신앙적 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데 열중할 때가 많은가 하면 옳음을 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옳지 않음이 너무 잘 보여.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비난하게 되잖아요. 옳지 않은 게 너무 잘 고치고 싶고 비난하게 돼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그 사랑이 먼저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떨 때 보면 예수님 당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그 예수님의 정신에 굉장히 그런 정신을 빨리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소경을 딱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그 느낌이 무엇이 되어야지 마땅한가 하면 동정, 불쌍한, 연민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생겨나야지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부터 보이는가 하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누가 질문한 건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이에요. 예수님께. 그럼 어떤 그 신앙적인 그 생각들, 사고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길래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할 것,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저서 어떤 사람의 불행과 어떤 사람들의 아픔과 어떤 사람들의 그 시련, 고통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대할 때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서도 역시 이 엘리바스 같은 사고가 생각과 말과 그런 감정과 그런 인식이 툭 튀어나오고 또 한편 자리 잡고 있다고 한 사실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딱 보면 어떤 사람의 불행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했을까 하고 아파하고 같이 그것보다도 당장 우리 마음까지 저 밑바닥에 무슨 생각부터 딱 들어오는가 하면 야 저 사람이 또 혹시 또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비밀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무슨 못된 짓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순수하게 너무 같이 아파하고 동정하고 그 고통을 쉐어하는 대신에 표면적으로 우리가 또 가서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 있는 숨길 수 없는 그 우리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의구심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엘리바스 같은 입장에 설 때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분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비밀들, 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의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 특별히 절대로 간단하게 그것들을 취급하거나 다루거나 접근해서는 안 되겠다. 사실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유에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는 지금 욥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욥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수로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욥을 놓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들의 문제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항상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